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모를 때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성경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더욱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길러내시고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복음을 들고 그곳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그곳에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일보다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희생 못지않게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주님 영육간에 늘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늘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며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계수양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계수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영혼들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곳에 마음을 같이하고 또 몸을 같이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실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원래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칭찬이 많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성경에 서신을 준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또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열심히 잘했지만 또 거기에도 후에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교회들도 뭐 골로새 교회라든지 그렇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아마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아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의 교회는 아마 고린도 교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저희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버금할 만큼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에서 사단과의 싸움,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많은 어떤 싸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네 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 안에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시작한 이 착한 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선한 일,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착한 일, 그것이 하여튼 끝까지 지속될 거라고 확신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가 하고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가정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를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돼서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싸움들이 각 개개인에게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목적,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의 어떤 삶을 산 분들의 어떤 모본을 좀 네 분을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또 마음을 품어 그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어떤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모든 그것을 비우고 완전히 가장 낮은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본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본인을 본을 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다름질,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름질이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거나 기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들고 달려가는, 늘 바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을 계속해 왔는데 그 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로지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그대로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복음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 그 선교팀들이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 회비를 냈습니다.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선교하는 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서 요즘 말하면 세계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그냥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갖다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죽기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이 네 분 예를 들었는데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렇게 산 삶의 상급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게 되면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국 그것은 영광으로, 상급으로, 또 주님께서 어떤 이제 이 생을 마치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을 줄 텐데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그 삶의 상급이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고요, 4장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자, 그 4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4절부터 9절까지 내용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또는 9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늘 그 마음만큼은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에서, 왜냐하면은 언제 죽든지 무슨 일이 당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혹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비된 영원한 면류관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썩어질 면류관이나 영광에 자기 목표를 두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빛날 그 영광을 목표를 두고 자기 어떤 인생의 투자를,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에만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건 다 겪습니다. 그래서 뭐 사춘기도 겪고 또 뭐 갱년기도 겪고 또 이제 또 병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은 다 겪지만은 겪어도 우리가 그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감되는 이유는 바로 있을 이제 몇 날 후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뵙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 될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의사들이 말할 때에 그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는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 받는 어떤 많은 스트레스, 그렇지만은 그것을 좀 초월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면은, 믿음 가운데 산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마음이 뺏기고 하게 되면은 마음의 화평이 뺏겨지고 그런다면은 늘 마음 속이 끓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고통 또는 뭐 옆에 사람이 뭐를 하든 뭐 하든 시기나 질투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언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항상 자기가 어떤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출세하지 못하고 더 진급하지 못하고 자기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늘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힘입은 그 마음의 화평,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간직하며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 22절 봅시다.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다든지 기쁨이 있다든지 그거는 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 속에 그서부터 나오는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은 우리의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오히려 육신도 힘들게 만듭니다. 18장 그 옆에 있으니까 14절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어떤 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병을 이기는 것은 그 마음이 그 병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훨씬 더 쉽게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의사들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은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심령, 늘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늘 기쁨과 그것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의 그 호르몬도 좋은 것들이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픔이 오고 병이 오고 힘든 이런 것들이 오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그 화평과 그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편안한 것이죠. 평안한 것입니다. 화평한 것이고, 그리고 화목이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은 내가 평강 가운데 정말 사는 것이냐. 우선 그 마음의 어떤 평강, 내 영혼의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그 마음의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나의 내적인 어떤 평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평강이라든지, 또는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평강이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함께 일하는 직원들끼리의 어떤 평강, 평화라든지, 더 나아가서 사회의 어떤 평안,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의 어떤 평안과 평강,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실은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1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시편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실제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정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미리 기록된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역사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다스리시냐?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또는 뭐 국가가 불안하고, 곧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한, 또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한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의정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복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곳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를 보면은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살던 시대에는요, 우리 인사가 진지 잡쌌어요. 그러죠? 식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는 그 시대에는 식사를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항상 인사말이 뭐냐면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우리말도, 우리말 그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원래 살렘이란 말은 평강, 평화, 평안 그런 의미예요. 살렘이. 그래서 살렘왕, 살렘왕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어떤 의도나 또는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을 불안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살렘이죠.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그죠? 그죠? 평강 가운데 있잖아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이렇게 조실 수도 있고, 만약 옆에서 불안하게 그러면 어떻게 졸겠어요? 그죠? 하여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서, 교회의 어떤 파트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몸까지 와서 시간도 내고 몸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드려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라도 편하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지 않게 옆에서 자꾸 정죄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은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깨는 이 교회를 깨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여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자리를 서로서로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말 그 인사말 중에 항상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7절 봅시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맨 처음이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죠. 로마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엄밀히 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고요 그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못하니까 다른 분이 대신 해준 그 혜택을 입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이럴 때 돈을 벌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본인이 기저귀를 못 갈아차니까 부모님들이 다 기저귀도 갈아차고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어주시고 하는 그 혜택을 입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무도 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서기관처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악이고 죄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이렇게 사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부족한 그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친히 담당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친히 우리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피 흘려서 치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사랑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그것을 참아 보실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오로지 한 길은 본인, 죄 없는 본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면서 죄를 갚아주시는 그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큰 일,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동물처럼 어떤 그 각축을 버리다가 약육강식의 그 세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어가고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서두나 내지는 말미에 보면은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속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그 평안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는 그 편지 서두에 전부 예, 편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21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18개가 전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예, 은혜와 평강을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외로는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하고 요한일서, 요 세 서신서 말고는 전부가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예. 실제로 예,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모두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언제 죽어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예,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믿음장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예, 이 세상, 예,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예, 나그네가 그 머물다 가는 예, 그런 잠시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다.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에서 잠시 지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코 아브라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무슨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잃지 않는 그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갇혔죠. 바울과 실라도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예, 그리고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 예,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에서 그 어디서나 그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 평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 속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는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예,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한은 그 평강이 예, 그 나라에, 그 왕국에 예, 그 평강이 지배합니다. 평강이 가득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그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시편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 예, 앞에 큰 대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저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전혀 예, 어떤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떨까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예, 그들은 그렇게 평강 가운데서 나갔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 이런 평강을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평강을 또 펼치십니다. 예전에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어요. 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너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상 22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6절부터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사면의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렇게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 아주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만 감히 다른 나라가 이렇게 엿보지 못하고 그때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헤브라이즘 문명을 이루면서 아주 융성하고 왕성했던 그 시대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침략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 보고 평강의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생전에 솔로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 평강부터 빼앗깁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부터 실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들에서 결핍함이 없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고 발이 부르지도 않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평강 가운데 잘 먹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도 해 주셨다는 말씀을 앞에 쭉 하시면서 2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느니라.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언제가 가장 위기냐 모든 것이 가장 평안할 때 그때가 위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축복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인 양 하나님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거기를 대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너무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고 있을 때에 이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교제에도 더 잘 참석을 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더 힘을 합치고 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축복을 더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평강이 빼앗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사사라든지 이런 구원자들을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고 그 평강을 얻었으면은 이제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계속 섬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평강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잘 되고 있을 때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을 보면 겉으로 뭐 잘 산다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높은 어떤 직책의 지위에 있고 이 세상 말한 대로 고관대작이라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사업가라든지 그 분들의 삶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자기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어떤 막 그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실질적으로 쭉 나중에 깊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 마음이 곤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을요 여러 번 하십니다. 여러 번 하세요. 그렇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또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평강을 얻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작은 어떤 안정감, 안식 그런 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잃지 않으려고 그들은 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이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있는 평강, 그 잔잔한 호수처럼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영원한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이 실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돌아가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제 참다운 평강, 아주 그동안 늘 자기 마음속에 짓눌렀던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고통, 괴로움, 그 모든 것에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마음의 참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다운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갔을 때에 그 가수를 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자기가 이제 음반을 내는데 그 음반 중에 이제 한 곡이 내용이 그겁니다. 나의 마음은 참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My heart is full of joy.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But I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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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그렇지만 나는 운다, 운다, 운다. 왜 우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때문에 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 때문에 운다. 이제 노래 가사가 그겁니다. My heart is full of peace. 내 마음 속에는 평강이 가득 차 있다. 내 마음 속에는 평화가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나는 운다. 나는 운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고통을 이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예. 실제로 내 마음은 내 마음속 깊이 기쁨이 가득 차고 또 내 마음속 깊이 평강이 가득 차 있지만, 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원해서, 예,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 원한다. 아주 간절한 표현을, 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다 그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예, 우리도 울잖아요. 예? 예.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와, 예, 친했던 친구들 때문에 울잖아요. 예. 예, 그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은, 예, 구원받은 이후로,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강, 예, 그 평강이 깨지지 않고, 예, 주님이, 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평강을, 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십니다. 예? 예, 그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서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애초 성과 곽을 완전히 그 삼은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키는 이 신이 이 God 해서 그 신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신은 믿을 신자를 말합니다. 믿음이죠. 예,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진리, 예, 같은 말인데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예, 또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예, 심지가 견고한 자, 완전히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고 마음이 주께 머물러서 주와 함께 이제 함께 이 험악한 이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사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누가 지켜셔요? 하나님이 이 평강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왜 그러냐? 주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 영원히 의뢰하라. 예, 그냥 조금 하다가 아이고 무서워, 예, 아이고 뭐 아닌가 보다가 아니고 정말 끝까지 영원히 의뢰하고, 예, 죽음이 그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 전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그 아벨 목사라고, 그 목사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전도인들을 한 2,000명을 길러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울면서 내가 그들을 다 지옥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울면서 간증했던 것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 아벨 목사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전화를 받은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아벨 목사는 간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와 죽이라고. 예. 나를 죽이면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예? 아주 당당하게 와 죽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영원한 반석,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는 그 평강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담임하던 그 교회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못하니까 와서 담임 목사 하라고 하고 자기는 이렇게 걸상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좀 열심히 이걸 배워가지고 전하겠노라고 그래서 전도집회 해가지고 3명 구원 받았대요. 아주 그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하여튼 잘못 인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떤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그 열정에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면은 그 평강 그 자체예요. 그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볼 때에 또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또 그 옆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과 또는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지케 그렇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고 세파에 흔들려서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유령이다 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바다 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바람이 불고 세상에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 살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묻는 많은 허물과 죄와 이런 때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를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도록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이런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실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교제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지금은 구원받아서 아주 교구장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술도 안 마시고 화토도 안 치고 어떻게 두세 시간을 삥 둘러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남자들이. 그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그런 교제 생활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누가 하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4대 요소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와 피가 발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다 보면은 빌립보 교회도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도 대다수 거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 전할 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선교단체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많은 나라에 많은 교회를 그렇게 한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뭐한다 그런다면 청교도들의 삶을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듯이 우리 교회를 또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의 어떤 것들을 나중에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요, 대단합니다. 예전에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했던 사람들보다도 지금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개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다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은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면서 그래, 서울교회의 어느 한 형제 자매가 했던 그 어떤 물질로 인해서 그 향기로운 그 재물로 인해서 야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서 내가 그걸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와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악수하면서 아, 고맙다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친히 온전히 우리를 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지금 보존시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물론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시죠.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가수 형제의 그 곡 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내 마음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지만 저는 웁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의 말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한 가정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검은 이 영적인 싸움을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을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진정한 그 가정에서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가정이나 또는 친구 사이에서도 이 영적인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친하게 지내고 다 잘해주지만 이 영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싸움을 하기 싫어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 말씀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 생활은요, 제일 쉬운 것이 말씀 듣기죠. 앉아만 있으면 들리니까. 그렇잖아요? 일부러 귀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 한 제일 쉽죠. 두 번째가 읽기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꾸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시편 1편의 시작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생활. 그보다 조금 더 힘든 것이 암송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놀랬던 것은 어떤 얼핏 볼 때 그 넴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현차네요. 그런데 저기가 그 보바 목사가 그러는데 화브리스 목사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대신 넴 목사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좀 봤어요. 전도인들 교육을 할 때 전도인들을 교육을 하면은 하루에 한 4시간씩 합니다. 쉬지 않고 4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적고 뭐하 그러는데 이 넴 목사는 맨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적지도 않고 눈만 말똥말똥하니 어쩌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러더라고. 야, 저거 학생으로서 좀 불량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 가정 신방을 했는데 간증을 한 2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증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는 성경 말씀을 3천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3천 구절 암송에도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래서 말씀 암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갖고 그는 구원받고 두 주 지나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24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 두 주 동안 뭐 그냥 하루에 뭐 몇 시간 안 자면서 준비하고 뭐 하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집회를 4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올 4월입니다. 4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집회를 뭐 수없이 이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집도 이제 신방을 갔어요. 아,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확실해요. 예? 그리고 아직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예전에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 지옥 갈 뻔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을 들을 때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의 어떤 갈등과 그것이 아주 그냥 영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어떤 기쁨. 아, 그러면 뭐 그들은 막 춤을 추고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넴 목사가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할 때 있잖아요. 암송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친구는 교회 다녔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했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암송을 해서 이렇게 쭉 밭갈이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힘이 있어요. 네. 암송. 이 말씀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은혜 보답하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그 평강이, 마음의 평강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아 와라. 예. 어떤 나에게 뭐가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예. 주님이 보실 때도 야, 참,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평강을 잃을 수가 없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잖아요, 그죠? 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고린도 교회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평강,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럼 우리 교회는 안 계셔요? 예, 계시고 말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괴로워하고 뭐 슬퍼하고 뭐하고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뭐예요? 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멜기세덱 제사장 아시죠? 멜기세덱 제사장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평강 왕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 그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 평강을 잃지 않고 예.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제 거기서 지금 벗어나가지고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장입니다. 시편 42장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11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속을 바라보면은요, 예,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은 우울증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낙망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라. 예.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 내 심령으로 정말 고요하게, 예,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젖 먹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정말 평안하게 잠도 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예, 그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131편 시편 131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마음이 엄마 품에 있는 그, 예? 진짜 편안한, 예, 그 아이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있을 것이, 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어떤 세상에 세파가 몰려와도 그 평안을 잃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